베네수엘라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뉴스가 비교적 작게 지나갔는데 서구 언론에서는 굉장히 뉴스가 크게 되고 있어요. 최근 베네수엘라에 정말 엄청나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가 예측 사망자 수가 만 단위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확정된 사망자 수는 한 3천 명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 이대로 쭉 가면은 왜냐면 무너진 건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지금 다 못 치우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24일, 이미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무려 규모 7.2의 지진이 난 다음에 한 40초 정도 있다가 규모 7.5의 지진이 또 한 번 났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탁탁 지진이 나면서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지금 지진으로 초토화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규모 7.5면은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100년 만에 온 대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위치가 너무 안 좋았어요. 위치가 어디냐? 베네수엘라 수도가 여기 바닷가에 있는 카라카스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지진이 카라카스 바로 옆에 났어요. 요 바닷가. 수도에서 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요 단층지대가 쾅 하고 떨어지면서 지진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모가 7.2, 7.5예요. 저 정도 되는 지진의 진원하고 가장 대도시가 100km 좀 더 떨어졌다고 하니까 수도 지역이 이제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을지는 아마 상상이 되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네수엘라라는 지역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저 지역은 원래 지진에 취약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이제 북미, 여기가 아래가 남미인데 이렇게 판들이 있죠. 지각판이라고 불리는. 남아메리카 지각판과 캐리비안 지각판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맞물린 지역이래요. 안 그래도 지진이 많이 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진도 7.5의 대지진은 100년 만에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한 1900년 정도에 규모 7.5 지진이 한번 났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최대급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덮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 지진은 약간 안타까운 게 2017년 한 10년 정도 전에 과학자들이 과학 논문으로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대지진이 올 수 있다 라는 논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논문을 가서 이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1812년에 수도 카라카스, 여기죠 여기, 카라카스를 초토화시킨 규모 7.1의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 단층이 생겼대요. 근데 과학자들이 요 잠수함 같은 걸 아래 들어가 보니까 단층이 완전히 파열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층이 생기는데 완전히 파열돼서 찢어졌으면 사실은 힘을 다 썼으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200년 전에 났었던 그 지진으로 인한 단층이 아직도 완전히 파열되지 않고 이렇게 단층 상태로 있더라 라는 거를 발견했다 그럽니다. 거의 200년 동안 이 단층에 응력이 쌓였으니까 향후 대지진이 날 수 있다 라는 논문을 2017년에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건 이 어디서 규모 7에서 7.6의 대지진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지만 수도 옆이니까 사실 지진이 난다는 경고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뿐이죠. 뭘 해야 돼 저기서. 뭐 도시를 들고 이동할 수도 없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지진으로 뭐 수도를 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50년 뒤에 날지 100년 뒤에 날지 내일 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경고를 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경고의 10년 뒤에 실제로 대지진이 현실화됐습니다. 이 이제 지진의 사진들을 보여드릴 텐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붕괴된 건물만 800채래요. 800채. 200채는 완전 소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종이짝처럼 이렇게 쌓였잖아요. 높이 있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눌린 거예요. 이렇게 눌려갖고 완전히 종이짝처럼 구겨지면서 일로 쓰러진 거죠. 눌려갖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완전히 이제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도 이제 카라카스 지역입니다. 이게 다 건물들이 서 있던 거죠. 옆에 있던 이런 건물들이 서 있던 곳인데 거의 도미노처럼 무너졌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뭐 형체만 남은. 이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몇 명이 사망했는지가 제대로 된 숫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치우려면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뭐 몇 년 걸리겠죠. 몇 년 다 하려면. 워낙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 800채가 넘는 건물들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지진 난 지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는 지진 한복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 아파트 사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옆에 벽이 무너지면서 층층이 그냥 이게 한 층이죠. 이게 원래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다섯 층 아마 그 바닥 벽인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주저앉아서 이렇게 눌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정말 이 지진의 위력과 끔찍한 참상을 볼 수 있는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카라카스에서는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대가 미국에서도 왔고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가서 뉴스를 보시면 실시간 속보로 누가 구출됐다는 게 계속 뜹니다. 아직도 떠요. 열흘 지났으니까 거의 앞으로 2, 3주간 이제 계속 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구출자들의 사연도 막 나오고 있고 헤어진 가족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신의 구조 작전이 펼쳐졌죠. 그리고 지진 직후 현장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터였다 그래요. 지금도 통신망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력이 통하지 않고 통신망이 굉장히 어려워서 구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범위가 가서 보시면 너무 넓어. 좁은데 어떤 건물 하나가 무너져도 거기서 사람 구출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너무 넓은 지역이 초토화됐기 때문에 악정고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 수가 베네수엘라 공식 사망자 수가 금요일 기준으로 2,595명이에요. 무려 3,000명이 현재까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미국 지질조사국은 추정치를 내놨는데 이렇게 내놨습니다. 만 명 이상이 사망할 확률이 한 48% 정도 된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지금 뭐 몇만 명 단위, 심지어 2만 명, 3만 명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사망자의 10%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데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가능성도 1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치가 저렇게 넓다는 것 자체가 지진 피해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사망자 수를 지금 예견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저 지진이 발생한 날이 하필이면 베네수엘라의 독립기념일 공휴일이었대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휴일이어서 집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뭐 일하러 나가셨거나 그랬으면 조금 더 피해가 적었을 텐데 집에 가족 단위로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컸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진 발생 후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당연히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의 대통령은 권한대행인 델시 로드리게스가 맡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권한대행 말고 대통령은 어디 갔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마두로라는 분인데 미국에서도 미국 그 감옥에서 이제 계시는데 거기서도 역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말할 것은 하나뿐이다. 최대한의 단결, 최대한의 연대, 그리고 최대한의 행동이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 말하셨고요. 어떻게 지내신지 살짝 알아봤는데 잘 지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구금된 상태고 향후 마약 밀매, 뭐 무기 소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기소될 예정이고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있다는 감옥의 이 라인업이라는 게 떠서 제가 가서 봤는데 이건 뭐야, 어벤져스급 라인업이다. 뉴욕이다 보니까 각종 유명한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성범죄자 디디, 그 보메사 CEO 사례 뭐 예전에 나왔죠. 루이지,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마두로, 그리고 저 샘 뱅크먼 프리드, 코인으로 한번 해서 지금 수십 년 예정된 뱅크먼 프리드까지 같은 감옥에 있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으로 입장문을 내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 내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이걸 핸드폰을 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입장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는 큰 시련을 겪어왔지만 믿음과 규율, 연대를 통해서 이번 시련 동안 더욱 강하게 극복해 될 것이다. 미국 뉴욕 감옥에서. 이렇게 오신 거죠. 이렇게 입장문을 또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게 베네수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베네수엘라가 2013년 이후에 GDP가 약 80%가 감소했습니다. 이유야 뭐 다 아시죠. 미국 제재도 있고 정부가 부패하고 뭐 석유도 제대로 못 캐고 지금 GDP 80% 감소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GDP로만 치면 바닥이었을 때는 거의 1990년대하고 똑같고 지금도 2000년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거의 30년간 성장이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통화가치가 얼마나 날아갔는지를 생각해보면 GDP가 뭐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살던 사람들,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전 국민의 25%, 약 800만 명이 자국을 떠나 탈출했다. 우리로 치면은 25%면 1200만 명? 1300만 명? 이 정도 되는 국민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거죠. 그런 상황이고 좀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층이 많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구의 3분의 1이 인도주의적 구호가 필요한 상태. 이 정도면 거의 뭐 극빈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인구의 80%는 빈곤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가난한 인구의 80%가 빈곤층인 GDP의 대부분이 날아간 심지어 대통령도 감옥에 갇히고 정치도 굉장히 불안한 나라의 진도 7.5의 대지진이 덮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악의 빈곤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이런 최악의 지진까지 겹치니까 말 그대로 이중고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진이 발생한 곳이 수도 옆이에요. 굉장히 또 타격이 컸고 베네수엘라 최대 정유시설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하필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력망 아니면 에너지에서도 큰 위기가 왔다라는 평가를 듣는 게 베네수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피해 규모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최대 1,00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150조. 뭐 국가 단위에서 150조 물론 엄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베네수엘라 GDP를 생각해보면 요한 방으로 GDP가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올해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예약이 됐죠. 뭐 4%를 넘는 성장을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은 이 한방으로 사실상 결정된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기인데 베네수엘라가 이걸 어떻게 이제 감당할 수 있을까? 아까 무너진 건물들 봤잖아요. 그거 언제 치우고 다시 언제 올리고 지금 에너지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의료 시스템은 또 얼마나 뭐 만 명 단위가 사망할 수도 있고 부상자는 뭐 몇만 명이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는 게 베네수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네수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베네수엘라를 세계 각국에서 물론 원조를 많이 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베네수엘라를 원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되는 나라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치도 가깝고 지난번에 51번째 주 뭐 이런 트럼프가 드립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발언도 했잖아요. 51번째 주로 만든다 뭐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러면 뭔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2025 노벨 평화상 수상자 민주화운동가 마차도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마리아 마차도. 이 마차도가 미국에 SOS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미국의 지원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 이 마리아 마차도는 이쪽에서 좀 흔치 않은 친 트럼프 성향이라면 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나 안 주면 떼찌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노벨 평화상을 들고 백악관에 가서 전달했던 그분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시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고 지금 다른 분이 대신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자신이 받은 노벨 평화상을 전달할 정도로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많이 보였던 분이죠. 그리고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델시 로드리게스 이분도 역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세계 많은 나라의 연대와 지원을 요청했는데 물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미국의 지원이 가장 이제 절실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구호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강타한 두 차례 강력한 지진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 미국은 기꺼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모든 정부가 신속하게 움직이겠다. 우리들의 새로운 친구들을 함께할 것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구호팀이 출발하고 실제로 구호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베네수엘라의 통치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불리는 미국 국무장관도 긴급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이상한 드립을 치는 이유가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인데 이렇게 베네수엘라 대통령 얼굴에 합성한 사진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이 휙 가다가 자기 나라에 가뒀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베네수엘라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미 군정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최고 의사 결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통치자라는 말이 조금 과하긴 한데 약간 유머처럼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도 긴급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즉시 구조팀 의료 지원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제공해왔습니다.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델시 로드리게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에 감사를 드리고 미국 이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해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체포된 마두로 이후에 권한 대행이 된 게 현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입니다. 현재 공식적인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근데 이분은 과거 행적을 보면 이분의 아버지가 유명한데 아버지가 누구냐?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혁명가였습니다. 1976년 미국이 사업가를 나체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고 사망한 인물이에요. 이게 혁명가인데 미국에 죽은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혁명가 성골 출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마두로 정권에서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통신부 장관으로 시작해서 외무부 장관도 했고요. 나중에는 마두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최고의 동지다. 최고의 동지면서 용감한 혁명가의 딸이다. 결국 재무부 장관도 하고 석유부 장관도 하고 나중엔 부통령에 오른 말 그대로 이 마두로 정권의 2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심지어 옛날 사진을 보면 마두로가 이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옆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던 게 델시예요. 그러니까 마두로보다 더 세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던 인물이야. 원래는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가장 이 혁명적인 이제 그런 인물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죠. 그랬던 인물이고 또 마두로가 체포된 그 당일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대통령이다. 미국은 즉시 마두로를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마두로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두로가 체포된 다음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제 마두로 정권의 2인자니까 같이 권한을 잃고 미국에 의해서 같이 힘을 잃고 새로운 정부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다스릴지 알았는데 이틀 뒤에 미국이 마두로를 슥싹슥싹한 다음에 이틀 뒤에 베네수엘라 권한대행이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부통령의 그녀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 지었다. 국회의장이 오빠예요. 친오빠. 그리고 자기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걸 용납을 했거든. 좀 이상하잖아요. 마두로를 잡아갔는데 마두로의 오른팔이라고 부르는 인물을 권한대행이 오르게 하는데 용납을 했죠. 그것도 이틀 만에.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180도 태세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이게 옛날 얘기고 지금은 6월 20일 날 델시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마두로 체포는 옳았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가 베네수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미국이 했던 행동은 정당하다. 라고 지금 정당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인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약간 그 생각도 들었어. 야, 이 정도면은 델시하고 미국 간에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었나? 마두로가 체포되고 이틀 만에 권한대항으로 올리더니 와 이게 완전히 도른 걸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델시가 이렇게 얘기했죠. 너 바뀌어 너무 바뀌었는데 마두로 체포는 베네수엘라 정치의 엄청난 터닝포인트였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본다.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 당연히 올바른 방향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 위에 없어지고 내가 가니까 뭐 썩 나쁘진 않은 것 같구만 이라고 또 말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아니 마두로가 없어졌다면은 그 정권이 뭐 그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부정부패하고 뭐 독재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재 정권을 내렸으니까 새롭게 대선을 하고 기존의 그 마두로 정권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다 내려보내고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계속 이어가기를 꼭 응원드리고요. 마두로 체포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안정되면 적절한 시기에 대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사실 미국이 마두로를 친 주요 원인도 그거거든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너가 대통령 된 거는 조작된 선거 아니야. 너는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체포해 간 건데 그러면은 대선을 바로 실시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6개월 지났는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대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대선을 치르면 델시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사실상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 여론은 정반대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 민주화 투사라고 불린 마두로 정권 아래서 싸웠던 마리아 마차도의 지지율이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80%가 넘어요. 델시가 4%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선을 치르면 델시가 안 돼. 그리고 마차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미국이 원하냐? 저는 사실 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 민주화 운동가한테 정권을 이렇게 주시려는 생각이 아니셨나? 이렇게 마두로 이렇게 했을 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선을 안 치르고 있고 델시가 지금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법원도 그렇고 미국도 아직 베네수엘라 대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다라는 와중이에요.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미국 정부가 마차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꺼려하는 거 아니냐. 마두로 체포 직후에도 이 마차도하고 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베네수엘라 거의 뭐 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고 당도 있기 때문에 그 당에 이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또 민주주의 세력이니까.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아 마차도는 국민 지지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배제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배제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당시에 나왔던 말은 노벨 평화상을 그건 아니겠지만 노벨 평화상을 이제 맞춰다가 받다 보니까 럼프 형이 약간 좀 기분이 좀 상하신 게 아니냐라는 그땐 그런 농담 같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차다 누나가 그렇다면 하면서 이 노벨 평화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 건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 저거는 그냥 호사가들의 말일 뿐이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무언가 있어서 마차도는 일단 배제되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여론 지지율은 엄청나게 높아요. 80% 이상이 나오고 만약에 지금 당장 선거하면은 마차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델씨는 독재자의 충신이었고 마차도는 민주화 투사였는데 지금 이 상황이 맞냐. 베네수엘라의 독재자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었냐. 자, 이런 말이 나오니까 6월 초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선을 하지 않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야. 지금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우리의 목표에 전혀 도달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안정적이지 않아. 경제도 안정적이지 않고 모든 게 안정적이지 않아. 우리가 목표했던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대선을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네수엘라에 지금 또 지진까지 닥쳤기 때문에 아마 베네수엘라인들이 꿈꾸는 자신들의 선거를 통한 대통령 임명 아니면 정권 교체 이런 것의 시기는 좀 더 늦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실제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 5개월 전보다는 지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있잖아. 지금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지진이 나면서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더 이제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지진 발생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베네수엘라 지도층은 미국 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미국 편이 되셨죠.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진도가 빨라서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 미국 편입니다. 베네수엘라 지도층은 놀랍게도 미국 편이고 모두 훌륭한 사람들. 덕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행복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거는 마두로가 체포되고 델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된 거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마두로 정부를 이루고 있던 그 인사들이라 그러나 그 층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두로만 잘렸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도 많이 했어요. 아니 이 마두로가 참 뭐라 그래 어리석어 바본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자기만 아웃됐어. 나머지는 다 그대로야. 그리고 자기 2인자가 아유 잘했네요 하면서 마두로 안녕 굿바이 하고 지금도 미국하고 저는 친하게 잘 지낼게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죠. 바뀐 게 별로 없다. 미국이 방치한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유지한다 그래야 되나 마두로의 통치조직은 여전히 굳건하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여전히 권위주의 통치체를 유지하고 있고 심각한 인권 유린이 역시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미국이 들어오면 뭔가 정권이 바뀌고 뭔가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바뀔 줄 알았는데 뭐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다라는 평을 많이 듣고 있죠. 아, 그래도 베네수엘라 경제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드디어 미국이 석유 수출을 재개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요?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석유 수출을 허용해줬어요. 허용해 준 게 아니라 활짝 열었어. 미국 기업들이여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석유를 열심히 개발하라! 라고 지금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해라, 베네수엘라에. 석유 만드는데. 그리고 가져와라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캐라! 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으로, 어떤 특정한 가격이 아니에요. 시장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두로 체포 이후에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이 크게 늘었어요. 물론 전성기 때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석유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도 어쨌건 거의 뭐 이게 몇 배입니까? 쫙 늘어났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좋은 거 아니냐? 좋죠. 좋은데 이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 사업은 현재 미국이 관리하는 구조다. 마두로 체포에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의 안정과 원조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뭐 여기 베네수엘라 안정을 위한 거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마두로 체포의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모든 석유 판매 수익을 미국 재무부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석유 수출을 해. 그럼 베네수엘라가 곧바로 받아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계좌에 들어갔다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로 전달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51번째 주여서 그런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 판매 수익이 미국 재무계좌 한번 거쳐가는 거죠. 물론 거쳐서 베네수엘라 다시 주면 되니까 아니 뭐 거쳐가는 거야 뭐 돈 세탁을 막으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거쳐서 다 주는 건가요? 미국 정부는 예치된 금액의 일부를 베네수엘라에 반환을 합니다. 미국이 받은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주는데 몇 퍼센트를 준대요. 근데 그 비율이 비공개라고 합니다. 야, 그 얼마를 중간에서 후루룩 하는지가 비공개. 오, 야, 좋겠네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뭐 이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 뭐가 가긴 가는데 이게 뭘 어떻게 가든지는 뭐 될지는 알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이미 전쟁 비용을 보상받았다. 마두로 체포 비용을 이미 보상받았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수백만 배를 석유를 추출해서 전쟁 비용을 28배 규모로 보상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어떤 전쟁 비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짭짤하다라는 말을 조금 돌려서 하신 게 아닌가. 좋다, 괜찮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오, 벌긴 버나 봅니다. 솔직하신 분이야. 투명하셔. 오늘 제가 주제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개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원래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다 공개를 합니다. 우리도 공개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 공개를 해봤더니 아주 솔직하셔. 자기가 지지하는 기업들 주식은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셔. 인텔 뭐 미국 정부 투자하면 인텔 주식 갖고 있어. 아 쿠팡도 갖고 계시다 그러던데 암호화폐도 갖고 계시고 아주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베네수엘라 통해서 많은 돈을 그래 벌고 있어. 오케이. 버는 건 확정인 것 같습니다. 벌고 있고 하지만 베네수엘라도 역시 잘 지낸다. 그러니까 이건 윈윈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현재 상황은 만약에 석유 판매 대금이 미국으로 들어갔다가 베네수엘라로 가면 그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속국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지 않나. 뭐 언젠가는 베네수엘라한테 가겠지만 그 권한이 현재 상황은 경제적으로는 속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이 되고 미국 국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네수엘라 정부가 재원을 사용하기 전에 미국의 예산 요청서를 제출해라. 한마디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예산안을 짜고 그거를 지출하기 전에 미국의 OK를 받으라는 거죠. 우리 총독님의 이걸 찍어야 하는 거지. 니들이 함부로 예산을 써? 그래서 지금 무슨 주도 아닌데 워싱턴으로 돈 쓰겠다고 보내고 로시트에서 오케이 하고 내려오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국민 입장에선 답답하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델시가 미국 사랑해요 하더니 미국하고 뭐 쿵짝쿵짝하고 석유 대금도 거의 왔다 갔다 하고 뭐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옛날 지도층들은 다 그대로 있고 오직 사라진 건 마두로뿐이고 석유 생산이 재개되었다곤 하지만 뭐 베네수엘라로 뭐 세금이 도움이 되던가 베네수엘라 국민 생활에 지금 도움이 되는 게 좀 없다. 게다가 6개월이면은 그렇게 짧은 시각은 아닌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니냐. 나라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라는 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심지어 현재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00%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주도권을 잡으면 이 나라의 화폐가치가 안정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쫙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속도가 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좀 느려. 석유 같은 거를 완전히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빨리 내려갈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가장 또 유명했던 화폐가치. 화폐가치가 굉장히 막 뭐 휴지 조각이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여전히 휴지 조각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뒤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에 뭐가 돌아오는 게 있었다면 이게 빨리 내려왔겠죠.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화폐가치 내려오고 굉장히 급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마두로가 잡혀가는 그 순간에 자기들 입장에서 독재자가 없으고 드디어 문도 오픈이 되고 미국이 와서 뭘 해준다고 하니까 좋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높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얘기했지만 마두로만 없어졌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마두로도 미국의 눈에 가시 하나만 빠지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인 게 아니냐. 물가는 계속 오르고 나아진 게 없다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두로 체포 당시에 이 굉장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외신에 많이 잡혔죠. 오히려 자기 대통령이 체포됐는데 막 좋아하는 모습이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최근에는 약간 시들해져서 트럼프에 대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지율이 마두로 체포 당시에 무려 75%까지 올라왔다 그럽니다. 뭔가 해줄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한 47%로 내려갔어요.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고 경제상을 안정시키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한 6개월이지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아, 참 그 음모론 같은 거 말이야. 이거 설마 진짜 석유 가져가려고 딱 그거 하나 노리고 이 납치한 거 아니냐, 못하게 하니까 라는 요런 그 음모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그거 하나 노리고 이렇게 하고 그 될시 이렇게 샤바샤바해서 그건 아닐 거고, 어디까지나 대의 명분은 부정선거로 저 마두로가 대통령이 원래 못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다 해서 잡아가고 이제 민주주의를 꽃피기 위한 거니까 아마 기다리다 보면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연 무엇을 위한 체포냐 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지만, 체스 말 하나만 없어졌고 나머지는 그대로다, 똑같은 문제들이 더 악화되었다, 그러면은 미국이 이 체스 말을 왜 치우려고 했냐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이제 많은 호사가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게 베네수엘라의 현재라고 합니다.